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더운 여름인데 여러분들 다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시원하시라고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 건데요. 좀 있으면 추워서 껴있는 시간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워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가운데서도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고 함께 찬송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오늘은 광복 81주년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닐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주후 110년 12월 20일경 로마가 자랑하는 콜로세움 한복판에 한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얼마 후에 맹수들이 달려들어서 그분을 마치 빵처럼, 본인의 표현처럼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그분의 시신을 수습해서 안디옥에 장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활동하셨고 이 두 분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의 3대 감독, 오늘식으로 말하면 목회자이셨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우리 대선배이십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출생하신 연도를 대략 35년경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순교하실 때 한 75세 정도 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7개의 편지를 남겨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디옥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송되는 가운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그 편지 중에서 4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버려두십시오.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나는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맹수들을 유인해서 그들이 나의 무덤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최후의 잠을 자는데 아무에게도 폐가 되지 않게 맹수들이 내 몸에 어떤 부분도 남겨두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내 몸을 볼 수 없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맹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봉헌된 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편지의 요지는 자신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하지 말고 자신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7장 1절을 추가로 읽어드립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가, 이때 황제는 트라야누스 황제였는데요, 나를 가로채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을 부패시키려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 있는 여러분 중 아무도 그를 돕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편, 곧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세상을 욕망하지 마십시오. 황제를 편드는 것은 순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내 편이 되는 것은 내가 순교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거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명운동을 하면 황제의 은덕을 입어서 생명을 부지할 수도 있는데 왜 이그나티우스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지상의 나라를 통치하는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진정한 통치자에게 자신을 맡기고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자신의 신으로, 자신의 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소위 황제 숭배를 강조해서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제국의 서쪽보다 동쪽에서 그것이 강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팔레스타인이나 또 이 이그나티우스께서 사역하셨던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다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그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입니다. 여러 해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을 때 거기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서 있는 기둥도 있고 누워 있는 기둥도 있고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은 거기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신전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 신전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거의 거대한 돌로 지은 신전이 우뚝 서 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꽃을 들고 제물을 들고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황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전이 바라보이는 저마한 집 구석에 초라한 남루한 옷을 입은 일단의 사람들이 서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화려한 신전과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엄청난 권력자, 천하를 호령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나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들은 누구를 숭배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닌 자기들의 눈앞에 서 계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예수라 불리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의 기도 가운데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대목이 무엇입니까? 13절 끝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바로 이것이 기도가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세 가지는 그 주의 기도 맨 앞에서 드려진 세 가지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짝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와 짝이 됩니다.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드렸던 그 세 가지 기도를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드림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든지 절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드리지 않겠노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거기서 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늘의 나라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를 올리고 심지어 그를 신으로까지 숭배한 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1세기 중후반의 성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그나티우스와 그 뒤에 성도들이 다 이 주의 기도를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드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을 고백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그들의 눈에 비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들 대단해 보였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침 안개처럼 쓰러져 없어지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역사를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황제들의 얘기를 좀 해보면 최초의 황제로 불렸던 그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티베리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칭 칼리큘라라고 말하는 아주 잔인하고 음탕했던 가이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암살당했습니다. 가이우스가 죽은 다음에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는데 그는 독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독살될 때 거기 관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황제의 네 번째 아내인 아그리피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그리피나가 남편을 독살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기 자식을 이와 결혼하기 전에 원래 있었던 그 자식을 황제로 옹립하기 위해서인데 이 아그리피나의 아들이 누군가? 그가 바로 그 악명 높은 네로인 것입니다. 네로가 황제가 됐습니다. 네로는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시를 지어 읊어댔던 사람이고 무수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배들을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맹수의 밥이 되게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 네로는 얼마 후에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 이후에 갈바가 황제가 되었는데 겨우 221일 만에 그 참수되어서 그의 머리가 효수되었고 그리고 갈바를 제거한 오토라고 하는 황제는 석 달 만에 자결하였습니다. 오토 이후에 황제가 된 사람은 비텔리우스인데 비텔리우스는 8달 만에 처형되었고 그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베스파시우스 황제입니다. 이 베스파시우스가 지난 다음에 10년 있고 그 이후에 그 아들 티투스가 황제가 되죠. 여러분 티투스가 누굽니까? 주후 70년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덧놓이지 않도록 무너지게 만든 그 사람이 바로 티투스 장군입니다. 그가 38살에 황제가 되었어요. 38살이면 아주 왕성한 나이인데 그는 그 권력의 자리에 겨우 2년밖에 있지 못했고 일설에서는 연병으로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일설에서는 그가 과로사했다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여러분 도미티아누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귀양 보냈던 바로 그 황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그나티우스가 처형당했던 그 거대한 건축물 콜로세움을 세운 사람이 바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죠.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후에 그는 암살당해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니 1세기의 성도들이 볼 때 로마 황제가 하늘 같은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암살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독살당하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본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들이지만 그들을 세웠다가 폐하시는 더 위대한 통치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앞에 권세자가 대단해 보여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하느니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선배들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세운 그 콜로세움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이 세운 이 엄청난 건축물 한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처형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지만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암살되어서 쓰러지지 않았나. 여러분 그때 이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당하지 약 14년 내지 15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그나티우스에게 처형을 명한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를 그는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지금은 당신이 권좌에 앉아서 나를 죽이도록 명령하지만 저 위에 계신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비웃고 계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지막 경배를 올리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1세기, 2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그 속에 담아 있었던 고백이고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삶, 그게 바로 그분들의 복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근 2000여 년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도 역시 이 주의 기도로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기도의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그 나라와 관련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무를 감당합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등 다양한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우리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본분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선을 베풀고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권세와 관련된 고백을 드리는 거죠. 이 세상에는 작은 권세, 큰 권세, 다양한 권세가 있는데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만한 자들이, 자기 자신이 권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시도하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획책하는 그 어떤 사악한 사탄적인 시도에 우리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 유럽에서는 책안권이 출판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설명하는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이죠. 그 책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게 만든 폭탄과도 같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지존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감정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제거하고 인간의 책처럼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난도질해 되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바르트도,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도 바로 그런 신학을 배워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배운 신학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는 말씀 속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감정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해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우린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권세를 올려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르트 목사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으려고 하는 여러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의 나치 세력이었습니다. 독일을 장악하고 유럽을 장악하던 히틀러 정권에 그는 충성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어용 그리스도인들이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이라고 해서 히틀러의 그 나치주의, 국가사회주의를 신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거기에 저항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을 모아서 고백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는 바르멘 신학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그 기초를 놓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거기 몇 가지 항목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국가의 주인이시고 그분보다 더 높은 어떤 이념도 어떤 체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시다 하는 주제로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고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고백은 영광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분만이 영광스러운 분이고 또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도 그분만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살고 오늘 여기 예배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부모님이 계시고 배우자가 있고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 친구, 많은 분들이 계시죠. 또 그리고 우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고 밤새워서 애쓰고 뛰어다니면서 우리 인생을 세우려고 노력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의 덕택에 우리가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노력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부모님, 친구, 배우자, 스승들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셨음을 알기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영광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 해방되던 그해 12월 2일에 영락교회가 세워졌는데 한경직 목사님과 많은 주님의 종들이 오늘까지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신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구도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이요, 하나님이 쓰신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헌신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 영락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는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에 속박되어 살았습니다. 신사 앞에 절해야 했고 성도 일본식으로 고치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강제로 배우고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꽃다운 아들과 딸들이 다 끌려가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이 나라는 정말 비통한 지역에 그 지경에 처하게 됐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방 전국은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북쪽에는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왔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세력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근거로 한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천만 이산가족이 생기고 지금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존하셨습니다. 많은 우방 국가들이 군대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자신들을 아끼지 않고 그들이 헌신해서 우리와 함께 싸웠고 그리고 오늘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부국이 되었고, 여러분 얼마나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온 국민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싸워왔고 지켜온 거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광복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한 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 나름의 복음의 삶을 지켜나간 것처럼 2000년 이후에 사는 우리들 역시 똑같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복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걱정도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잠깐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갈등하지 않도록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또 1등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그 안에 조화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서로 충돌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100% 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게 하시고 교육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이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이것이 옳게 분간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적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나라 안에 불편부당한 것들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악법들이 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우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할 때 이 나라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 기념하여 예배하는 이 주일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의 삶을 지켜나가길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위 악법이라고 하는 법이 한 100여 개 가까이 지금 발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발의되어 있고 비슷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걸 종류별로 가리면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니 50가지 이상의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광복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되어 있지만 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불쌍한 동포들과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마음도 식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기도를 많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를 구하는 이 기도를 끝머리에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린 이 말씀을 생각하던 첫 주일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바꾸면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주기도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더라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면서 그 삶을 충실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 위에 앉는 권세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의 영광을 보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